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메시지를 이제 큰 걸음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에서는 35절과 36절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누미디아라는 광산에서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두려운 그 아주 잔인한 그 형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밥으로 이제 죽는다라든지 또는 화형대에서 불타서 죽는다라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지만 참 혹독했던 것은 곧장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광산 노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북아프리카에 있는 누미디아라는 그 광산에 이제 보내서 노역을 시켰는데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이제 죽도록 일하고요. 사실 우리가 플로리다가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이 뜨거운 야외에 나가서 10분, 15분 서 있기 힘들죠. 아마 다들 그거는 절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죽도록 일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은 그 상처가 나서 곪아서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몸은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먹을 것은 없고 한 그런 상황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광산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면서 작업장 동굴 벽에 이제 새겨진 그 벽에 새겨놓은 그 신앙의 고백의 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그들이 경험한 그 영생이 무엇이길래 이 단어들은 그 고통과 또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걸까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생명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죽음 앞에서 좀 위급함을 느꼈을 때 그때 쓴 생각이 나서 쓴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이란 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도 절감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력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력을 다해서 동굴 벽에다가 그리스도와 생명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이죠. 영원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 이것은 생명이나 영생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은 조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시죠? 무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거듭났는가라는 그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신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성찰하시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거듭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버팅기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내 자신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좀 거듭남의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면 20세기의 C.S. 루이스를 들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면 뭐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그 정신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뭐 프로이드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 뭐 심리학 배울 때 개론에도 나오고 뭐 이런 인물인데요. 원래 C.S. 루이스는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30살이 훌쩍 넘어서 이제 회심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저술가로 또 많은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변증하는데 기독교를 이제 세상에 알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 변증가로서 정말 크게 정말 많은 은혜를 끼쳤던 분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신론자로서 굉장히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99년도에 타임즈가 이제 1세기 100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20세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들은 누구인가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섯 번째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플랑크나 이런 그 정말 최고의 반열에 들어가는 과학자들과 거의 동급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사상과 또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주장을 이렇게 대비해서 쓴 책이 있는데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쓴 그 루이스 대 프로이트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Ques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그 홍승기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술술 읽히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한 챕터에서 인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대조되는 생각과 주장을 했는가를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이트는 정신의학자니까 이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큰 연구 업적을 사랑에 대한 연구 업적을 남기고 나서도 그리고 또 인정도 받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욕을 너무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반대와 또 이 대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토록 연구를 많이 한 프로이트가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밝혀낸 사랑의 이론과는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 이웃이 너를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말이 된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이처럼 거스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C.S. 루이스도 예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루이스에게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계명을 순복하고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래서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개조되어야 된다. 개조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조되셨습니까? 네, 또 웃으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거듭남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진정한 사랑의 영성이 길러지는 것이다. 이 영성이 굉장히 많이 디파인되고 정의가 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영성이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 두 사람 이상의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대의 엘리트,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이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게 열린다라는 것, 그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학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그 말에 이해는 안 갈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놀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이웃을 보니까 자기 이웃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해만 끼쳤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웃들이 좀 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한테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의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만 그런 그 관계가 서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하게 지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역하게 지냈던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들하고도 결국은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쓴 그 서신서에 많은 증거들이 남는데 그는 나의 은혜를 배신한 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그토록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했던 자입니다. 또 우리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과 이제 또 이렇게 좀 처음에는 막역했습니다. 그때 융이랑도 또 결별하게 되면서 융은 잉크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잉크만도 못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엄청난 다작가들이기 때문에 잉크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를 샀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샀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소모품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잉크만도 못한 자 그때 이제 통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이트는 다 자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끊어졌고 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물학적 목숨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는 영적 생명이 바로 내 마음과 인격에 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 목숨과 영적 생명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을 잘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상호 보완적인 의미에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몸이 있다고 얘기하죠. 물론 어떤 때는 영과 정신을 같이 통합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 개로 분리해서 말할 때는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나의 모든 정신 세계가 외부와 나의 또 내면과 교통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또 이웃과 통할 수 있게, 또 내 자신도 잘 이해하고 내 자신을 잘 돌보고 또 잘 자라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은 이제 우리 안에 내면에 많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이제 도전하고 우리의 됨됨이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죠. 근데 몸이 이제 또 있는 것입니다. 영과 정신과 몸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같이 잘 균형을 이룰 때에만 우리의 존재의 풍성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깨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조금 아프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정신도 쇠약해지고 혼미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까지도 힘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건강해야 정신적인, 영적인 생활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데 반대로 너무 또 우리가 몸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또 몰두하게 되면 영적인 삶과 정신세계의 균형을 당연히 잃게 되는 것이죠.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조건을 강화시키려고 뭐 계속해서 편한 것만 찾는다라든지, 또는 좋은 것만 찾는다라든지, 또는 희귀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몸을 강화시키고 치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부요함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비극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인 목숨 또는 육체의 조건이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자기 육체의 조건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육체의 조건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2순위로 이렇게 내리는,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닌 그렇게 취급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것을 보존하리라, 그 육체의 조건을 보존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체의 조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담을 그릇으로서 목숨을 보존해가는 차원을 잘 지켜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목숨을 함부로 여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유 죽어도 돼, 난 지금 천국 갈 거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순교나 할까, 순교가 누구는 지금 애인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하는 입장에서도 자기 육체의 조건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소중한 그릇이 되어서 아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잘 지켜갈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조화와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이 균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니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믿고 구하는 그런 신앙에 국한된 대상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인 줄 알고 하나님 세계의 전부다인 줄 알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서 아주 좀 피곤하게 오래 가게 되는 그러한 양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부터 정말 성찰하고 정말 일으켜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만유를 통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다 예수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만유를 받으신 상속자이다 라는 뜻이죠. 그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만물에 당신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소유와 사용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을 상속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상속은 그것이 뭐 돈이든 뭐든지 간에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는데 한 형제는 뭐 쾌락과 뭐 자기의 모든 그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유흥에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속의 가치는 그냥 유흥에 써버리는 정도의 가치이죠. 그러나 자기의 상속을 받은 어떤 형제는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또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그 상속의 가치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속받았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상속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 만유를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할 때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분의 손에 주셨다라고 할 때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마음에 품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는 그 하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권리를 다 예수님께로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주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을 이제 내 목적으로 사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니까 이건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선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유라는 것은, 만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주에 보이는 것도 포함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상속으로 선물로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무엇도 거기에 가치가 매겨지는데 그 가치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라는 가치가 붙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프라이스 태그를 우리가 찾아서 본다면 그 프라이스 태그에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라고 붙여져 있다는 거죠. 나무도 자연도 이 우주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어떤 동물도 곤충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담은 태그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배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거의 틀림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으심을 받았을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라는 그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이 세계를 다 관리하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권리를 가졌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그 권리, 숭고한 권리를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권리를 장악하는 순간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관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권리를 잃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연과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그리고 자연을 다 훼손하고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인간의 원래 권리에 해당했던 것들을 깨버리고 있는 그러한 행실이라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편 이 권리를 불법적으로 받은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속이기 시작했죠? 이 세상을 모두 다 사람이 많이 가지면 좋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좋다, 또 빨리 하면 좋다, 이런 등등의 속임수로 인해서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랭킹을 매기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프라이스 태그의 가치를 매겨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붙여놓은 프라이스 태그를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아, 이건 좋은 거구나. 아, 이거는 프라이스가 낮네. 이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새 뭐 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얘기니까요. 대학도 랭킹에 목매달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뭐 UFO에 관련된 분들 많고 뭐 저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총장이 바뀌고 나면은 랭킹을 올리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30이 됐다고 그러죠. 30이 30이면은 또 뭐 대단한 거라고 또 막 이제 좋아하고들 막 이럽니다.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그 현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이 잡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부여로 그 잡을 잡았고 또 그 잡을 통해서 어떠한 자신의 목표와 어떠한 자신의 태도를 구축해 하면서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려고 그 잡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연봉이 얼만데? 이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를 알고자 하지를 않아요. 제가 자꾸 제가 흥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절대로 오늘은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설교를 하겠다고 그토록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좀 차분히 하겠습니다.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성한 사람의 노동에 가치가 매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는 값비싼 노동이 생겼고 값싼 노동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노동에다가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CEO는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가치를 많이 매깁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그 사람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게임하는 놀이이고요. 놀이. 말이 안 되죠. 아파트에서 수익경비를 보는 사람의 노동은 그러면 천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에 이렇게 자꾸 휘말려서 살아야 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그런 것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 저는 뭐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제는 두고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그 뭐 로마의 권세니 뭐 헬라의 권세니 뭐 이런 제국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을 때 그 제국들의 그 힘의 논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힘이 세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그 논리, 제국의 논리를 파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힘의 논리와 그 가격의 노름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그래서 먼저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는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인간에게 주셨던 만물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이제는 예수님께 먼저 주신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뺏으셔서 예수님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생기면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나의 모든 만물의 부분들, 그 영역들, 그것을 예수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니, 그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에 세상 만유를 상속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그 사랑을 너무나 충만하게 받고 누리면서 온전히 사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셨고, 이제는 그 상속을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 후에도 지금도 사역하시는 천상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만물의 의미는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의 프라이스 태그를 들춰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입니다. 아가페 신적 사랑의 가치라고 쓰여 있는 모든 태그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숫자 없습니다. 거기에 랭킹 없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논리 성립되지 않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만유 중에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가 매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도 막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져 있고, 그리고 이리저리 부딪혔기 때문에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참 어려워요. 이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냐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을 볼 줄 아는 거듭난 영혼의 눈이 있으면 이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자다가 깨어야 할 시간이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진술을 보는 눈을 내가 갖고자 해서 가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내게 쌓이는 관점과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잘못된 것들 뿐이에요. 그것으로 논리적으로 또 잘 또 펼쳐요. 우리는 머리가 좋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이라는 얘기죠. 나의 모든 소유와 사람과 관계의 가치는 다시 재정립 이미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가치를 갖는 거겠지가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그 거듭난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의 프라이스 태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벌써 이미 매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사용할 큰 돌을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다 그러죠. 뭘 봤냐면 장차 조각될 다윗의 상, 그 걸작이라고 정말 너무나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 다비드 상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을 보고 다윗의 상을 먼저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돌의 가치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활짝 드러나게 하는 그 이미지를 이미 거친 돌을 보고 본 것이죠. 그래서 조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그랬다고 하죠. 나는 지금 천사를 깨우고 있다고. 그 잠자는 천사를, 이 속에 잠자고 있는 내가 천사를 깨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돌이 아니라 다윗의 가치로 보였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돌을 보고 그 가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가치를 발견하십니까? 이 가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미로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회가 뭔가 좀 잘못한다면 사회를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정말 막판 그 행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 우리 거듭난 영혼으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으로서의 포텐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문가로서, 또는 뭐 일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업에 이제 애쓰는 우리 학생들로서 그것을 일으켜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이게 내버려야 되는, 나도 이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 아까 숫자가 달린 그 태그의 그 관념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에 매겨놓으신 가치는 무한대, 사랑의 가치, 영생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지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 학생이 넌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만다면 그러면 먹고 사는 가치밖에 안 됩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연봉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 때문에 돈의 액수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진실되게 양심을 가지고 그 직장을 선택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학업은 너무나도 성공적인 학업인 것이죠.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가치를 두고 본다면 그를 일하는 일꾼으로밖에, 기능꾼으로밖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요새 그래요. 자식이 연봉을 많이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자녀가 없으시면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정말 어떤 높은 대가를 지불해도 팔 수 없는 것 많지 않습니까? 1억 불을 준다, 그래도 난 이거 팔지 않겠다 라고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거 한번 좀 작성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1억 불을 줄 테니까 당신 남편을 사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시겠습니까? 아,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 저 일부 예배에서는 아니요 딱 단호했는데 좀 병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돈의 가치, 어떤 기능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시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양파 파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켄 가이어가 쓴 영혼의 창에 이제 인용된 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한 그늘 구석에 양파 파는 포타라모라는 인디안 노인이 있었다. 노인 앞에는 양파 20줄이 걸려 있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물었다. 이건 자본주의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요.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요. 세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요. 아니 하나도 안 깎아주시네요. 25센트에 세 줄 주시겠습니까? 노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20줄 다 사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20줄을 전부 다 팔 수 없어. 왜 못 판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고.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과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나는 사랑한다고. 친구들 보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거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파 20줄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그냥 거기 편하게 앉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일 하면 되지 않냐. 페드로랑 루이스랑 인사도 하고 뭐 얘기도 듣고.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런 생각 미처 하실 기회 없었죠. 네. 이런 분들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분들입니다. 정말 제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병이 심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양파 파는 일의 가치를 격화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양파 파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내가 그냥 그걸 해서 어떻게 그냥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의 그 양파 파는 일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잘 통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고 힘이 날까요? 또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노인의 인생 철학 관점 이해된다, 이해된다. 근데 이 노인처럼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나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의 내면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공동상속자가 되어 있는 참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유를, 만물을 상속해 하신 그 만유의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되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만유의 모든 것들을 내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의미이죠. 내 삶에 허락하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안에서 이 사랑의 하늘에 숨겨진 가치 찾아내셔서 삶의 힘을 정말 많이 많이 얻으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게도 지금 허락하신 이 많은 이 만물의 영역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이 초점이 모아지고 방향을 잘 잡고 있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다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만유의 선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경시하고 또 얼마나 낮게 취급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단이 붙여준 정말 그 높은 액수의 프라이스 태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만이 나의 삶의 가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만유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참으로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과 과정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고도 굳세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물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가 이미 서려 있음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앞에 숙연해지며 겸손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